지난주에는 제가 성전의 허상을 깨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당시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너희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유다 백성의 마음에는 한 구석이 있어요.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 번쩍번쩍 빛난 이 성전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외세의 침입도 없고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헛된 상상을 품고 있는 그런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선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식이 몸에도 안 좋고 좋지 않은 겁니다. 이 외식이 위선이기 때문에. 외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외식이고 이렇게 위선을 부리는 것도 외식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유대인 도대체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얘기할 것 같으면 자랑할 게 많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어떤 상태에 있어요? 내세울 게 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 제가 25년 전에 구원 받았습니다. 하여튼 구원 받은 것도 내세운 사람도 많고 킹제임 성경을 제가 씁니다. 또 그거 내세운 사람도 있고 하여튼 무언가 내세울 게 많은 민족이 지금 유대인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외적으로 가서 보면 유대인이 내세울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렇게 불러내신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아이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들같이 많게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시면서 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땅을 내 씨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가서는 너희는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으로서 내가 외적인 표지를 하나 주겠다 해서 주신 것과 같은 그 약속이 뭐냐면 할례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산의 아이는 태어난 지 열흘째가 되면 그러면 포피에 그걸 갈라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의식을 행하는 외적인 표적을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선민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와 같은 영토의 문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토록 유지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손의 문제, 그 다음에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선민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언약,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이후에 시내산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겠다, 특별한 보물로 만들어주겠다,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과 이런 걸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출애굽기에서는 죄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서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거를 차근차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예표로서의 여러 의식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뭐 깨끗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걸 나누고, 그런 것들을 해서 음식도 가리고 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와 같은 표적으로 해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식만 행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짐승만 갖다 잡아서 죽이면 구원 얻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에요. 짐승을 가져다 하나님께 희생예물을 드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종류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게 될 때 그때 내 죄가 덮여지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고서 그 피가 어떻게 무슨 효력을 갖는지 나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고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고, 한 종류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저 무조건 짐승만 갖고 가서 제단 앞에 가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면 그냥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후자에 속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짐승만 가지고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약 99% 이상의 유대인들이 할례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생각을 하고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 특히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될 것과 같은 시점에 이르러서 이게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찍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예레미야가 평생토록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외쳤지만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회개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셨으니까 무슨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는 저 개, 돼지 같은 이방인들만 회개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무슨 회개할 필요가 있나? 아이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 다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지, 죄가 다 없어졌는데. 이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게 회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회개로 번역된 단어, 영어 repent라고 하는 단어는 뜻을 돌이켜서, 그래서 행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도 죄 짓니까 안 짓니까? 죄 짓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회개가 뭐가 필요가 있냐? 모든 죄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이 구약시대 특별히 예레미야 당시에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그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몇백 년이 지나갔어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백 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전령으로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이 유대인들에게 외친 첫 번째 음성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다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 외친 첫째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에 있는 레이 캄포트라고 하는 그 어떤 선교사님의 유튜브 동영상을 한 40분 봤고, 어제도 한 40분 보고,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또 제가 알고 있는 제 조카들에게 베드로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카톡으로 이제 보내놓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개조심 이렇게 해갖고 애들에게 보내고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개나 돼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옛날에 개 돼지로 살던 데 그 지저분한데 또 돌아가고 하면, 그러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구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개돼지, 이 신사가 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이 그럴까 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고 왔거든요. 과거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랑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내가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내세울 곳이 뭐가 있나, 자랑거리가 뭐가 있나, 이게 많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논쟁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판단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4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에, 우리 아버지가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철저하게 진단하십니다. 23절에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특별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22절 2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너희에게 대해서 내가 한 가지 확실히 하는 것이 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 그러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가지 못한다. 예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들 가운데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의 의 가운데 죽어야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너희 죄들 가운데서 너희는 죽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에서 35절에 진리를 모르는 자는 죄의 종이고 죄의 속박에 놓였는데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의식을 해가고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속박에 놓여서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36절에 이 죄의 속박에서 이렇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자는 아들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진정 자유한 자가 된다. 그런데 너희가 아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것이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42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라 그래서 44절에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하고 하나님 이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면서 47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라고 예수 믿는 자의 표지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그런 사람이 있고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이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리신 판단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런데 이 예레미야 대언자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 9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이 유다 백성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내가 내 백성에 따라 죽임당한 자들 위하여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정말 울다가 죽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줄줄줄줄 눈물을 흘리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만이라도 너를 돌아보는 그 날에 내 화평에 속한 그 일들 내가 알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성경에 두 번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신 것은 한 번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에서 한 번 예수님이 우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3년 반 동안 그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십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로마서에 또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제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전합니다.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으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와 같은 특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듣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나 또 예수님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것 같은 심정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예레미야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 내가 광야에서 여행자들이 묵을 곳을 얻어 내 백성을 버려두고 그들을 떠나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아예 그냥 떠나서 딴 데 그냥 홀로 가서 그냥 혼자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3절에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활을 당기듯 자기 혀를 구부려 거짓을 말하되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못하니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며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매일같이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건 거짓말이고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고 네,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니까 이웃을 강탈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돌아다니며 5절 가서 보니까 이웃을 속이고 진리를 따라 걷지 않으며 13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의 법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며 14절 가서 보니까 헛된 것을 상상하며 바알을 따라 걷는다고 예레미야가 이 백성의 죄악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민족을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9절, 11절, 15, 16절, 21절, 21절 가서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은 민족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그들이 오게 하며 또 사람을 보내어 재주 있는 여인들을 불러 그들이 오게 하고 그들이 서둘러 우리를 위해 통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여인을 불러요. 그 여인이 와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냥 울으면 그럼 모든 사람이 이제 울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경우에 잘 울질 않아요. 그리고 같이 이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이 우는 여자가 와서 그래서 여러 명이 와서 같이 울면은 그러면 다 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울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까지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자꾸 우는 거 생각하는데 울지 않아도 회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뜻을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울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렇게 울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어 프로페셔널 우는 자들을 불러서까지라도 너희 눈에서 좀 우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울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신 적이 한번 있으세요? 꼭 눈물이 흘리지 않아도 돼요. 정말 하나님 정말 제가 제 죄를 볼 때 제 죄가 극도로 죄악에 가득 차 있다는 그 사실을 제가 느낀 적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 차가 고장이 안 납니다. 이런 걸로 해서 구원 받았다. 이거 거짓 구원이야. 이거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하는 게 극렬하게 내 안에 나타난 때가 한번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고 내 가슴을 치는 것 같은 일이 평생에 한번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우는 여자들이라도 좀 불러서 애곡하면 내 앞에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3절, 2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23절, 24절이 왜 나왔는가 그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다른 거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핵심 내용은 너희가 자랑하는 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세우는 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자, 현대인의 자랑거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US News and World Report지에서 어떤 직업이 가장 유망한가 20개 직업을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나오는 게 회계, 기업 가치 평가 전문가가 1위, 2위 연예인, 오락, 만화, 영화 작가가 2위, 3위 금융, 투자 상담사 3위, 4위 언론, 광고 전문가가 4위, 5위는 교육, 수학, 과학교사, 6위 공학, 공학 컴퓨터공학자, 7위 환경, 공해방지 전문가, 8위 의사, 9위 인사관리, 10위 인터넷 담당 중역, 12위 경영 물류 전문가, 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요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약.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일단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 교육을 잘 받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과 권세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해서 돈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재물. 이거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기 직업도 가지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다 그걸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이 그걸 위해서 애들 위해 투자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과 권력, 권세 아니면 재물,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자랑거리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현대인들의 자랑거리가 이 세 가지예요. 교육, 그게 뭐야? 지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 권력,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야? 재물. 이 세 가지를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없으면 세상 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해서 애들 교육도 시키고 애들 좋은 그런 교육받아서 좋은 직업 갖기를 원해서 열심히 하는 건 맞죠?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받고 좋은 그와 같은 그 권세도 차지하고 좋은 돈 갖고 하나님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도 가서 보시면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부자로 왕으로 권세를 누리고 살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권력을 갖고 왕이 되고 재물을 많이 갖고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도 교육을 받고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잘 돼서 무엇을 하려고 그걸 구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기를 저 간절히 원합니다. 돈도 많이 있고 돈을 쓸 때 쓸 줄 알고 좋은 학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할 줄도 알고 좋은 권력도 있어서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거리와 목표가 되면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더해 주시면 아멘 감사한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걸 취하면은 기도 제목이 매일같이 돈 주세요, 권세 주세요, 교육 잘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애 공부 잘하게 해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세상 이방 민족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원칙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걸을 때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이와 같은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살아요? 몇 년 살아요? 100년 사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얻고 교육을 받고 권세를 얻으면 그게 뭐로 변해요? 내 자랑거리로 변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 자랑거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돼요. 이건 악한 거예요. 이건 비극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왜 아이들이 좋은 돈을 벌어야 되는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헛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을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가서 무슨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식은 사람을 우쭐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우쭐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우쭐하게 만든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하고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지혜가 많이 있던 그런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논쟁을 벌이는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출애굽해서 지금 고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보내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기로 내 마음에 작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믿다가는 누구처럼 되느냐? 솔로몬처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상 숭배에 가장 깊숙이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혜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났어요. 그런데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지금 이 세상에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 다 진화론 믿습니다. 왜 그래요? 스스로 보기에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고린도전서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참된 지혜는 어디서 생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생긴다고 잠언 1장 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키울 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뭘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개조심해서 이 타이틀로 보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 너희들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일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학식을 통해서 뭘 깨달아 알아야 되냐? 하나님, 나는 창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고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예레미야가 뭘 자랑하지 말라 그러냐? 힘 있는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봐야 하나님의 약함보다 강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하나가 무하마드 알리예요. 아시죠? 알리, 무하마드 알리, 이 세계 헤비급 챔피언.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1964년에 유명한 말을 했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래갖고 그 당시에 이 세계 헤비급 챔피언인 리스턴이라는 사람을 때려 눕히고 그리고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피얼성전님과 마찬가지로 파킨슨 병을 지금 알면서 지금 연약한 그런 상태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힘을 자랑해봐야 그게 몇십 년이에요. 10년, 20년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힘도 있고 솔로몬과 같이 큰 권세를 누린 그와 같은 권세도 그것도 힘입니다.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내가 물질도 많고 종들도 많고 그 다음에 지혜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 다 한 다음 맨 끝에 뭐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니 내 영을 괴롭게 한다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무리 힘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게 다 뭐로 변해요? 영을 괴롭게 하는 그 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그거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랑거리로 삼고 그거를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면 그러면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는데 많은 소출이 났다는 겁니다. 창고를 이제 크게 지어야 되겠고 창고를 크게 졌어요. 근데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혼을 데리고 가면 내가 모아놓은 이 모든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런 자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재물 있는 거 좋은 겁니다. 지식 많은 거 좋은 겁니다. 또 힘이 많은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세요? 나는 자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 자랑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랑해. 이 세상에 애들도 자랑하고 다 자랑합니다. 자랑. 벌써 유치원 가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동그라미 몇 번 쳐줬냐. 그거 갖고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스티커 몇 개 줬냐. 벌써 유치원만 가면 난 세 개 받았는데 난 두 개 받았지. 그러고 자랑하잖아요. 애들 때부터 다 자랑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랑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랑을 똑바른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해라. 창조자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구속자 하나님을 자랑하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 하나님을 자랑해라. 맨 마지막에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또 자랑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분을 우리 입으로 자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킬 부활주가 되십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자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나중에 누가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휴거시키시고 부활시킬 그분으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또 누굴 자랑해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가운데 죄와 범법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아멘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들어와서 딱 하고 치워주실 때 우리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어서 영원토록 사는 그 동안에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늘 죄를 깨닫고 돌아서게 하시는 그 성령님,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봉인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 우리 입으로 자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24절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티커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스티커 받았다고 자랑해요?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랑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랑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자랑할 수 있어요. 알아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 가서 보니까 24절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세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육을 입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어떤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한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로 세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해가 뜨지 않습니까? 저녁 되면 해가 지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매일같이 매일같이 반복이 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주는 분입니다. 긍휼은 뭐예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용서해 주는 게 긍휼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 되시는 분, 영화로우신 분, 특별하신 분, 맨 마지막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알고 와서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된 하나님이 되기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그때 성경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책을 읽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공부, 성경을 연구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할 때 뭘 해야 돼? 시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구약 성경의 것인가 신약 성경의 것인가 통합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 한 구절 가지고 이러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여기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랑하는 그와 같은 요소들을 자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혈통, 우리가 김수로 왕의 뭐다 이런 거 그렇죠? 혈통 자랑하는 사람 또 많아요. 학식, 내가 박사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재물, 내가 돈이 많다, 직업, 또 자식들 자랑이 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구원받은 거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맨날 만나면 구원받은 것만 몇 년 몇 달 며칠에 어떤 성경 구절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받은 거 이제 그만 자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를 자랑하세요. 행위. 구원받은 자로서 내게 어떤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자랑이 안 되고 매일 똑같이 개나 돼지처럼 옛날에 자기가 토해냈던데 그냥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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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 그럼 이게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사랑 침례교 자랑하지 마세요. 킹잼 성경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의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럼 그분을 알기 위해서 매일같이 연구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럼 하나님을 알고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만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많은 걸 소유했던 사람, 가장 많은 힘을 가졌던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자손들과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준 권고의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석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면서 하나님을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